과일 하나, 그리고 뱀 한 마리. 보통 이 두 가지를 딱 떠올리면.
네. 뭐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나 그 르네상스 시대 명화 같은 게 보통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아주 오래되고 낡은 이야기가 제2차 세계대전의 진주만 공습이나 9.12 테러 혹은 우리가 최근에 겪은 거대한 팬데믹 같은 그런 역사적 트라우마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와, 그 연결고리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심층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이 질문이 무척 흥미로우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텍스트를 샅샅이 파헤쳐보면서 이 놀랍고도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뜯어볼 자료가 그 케네스 매슈스 박사의 창세기 강의 발췌본이죠?
맞습니다. 이 문헌을 그냥 단순한 고대 신화로 덮어두는 대신에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관계의 본질, 세대를 관통하는 트라우마, 그리고 그 속임수라는 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낱낱이 해체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가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매슈스 박사의 분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단지 과거의 어떤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현재 우리와도 다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취약성이나 매일 마주하는 윤리적 선택의 기원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거대한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비극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즉 그 완벽했던 조화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먼저 봐야 그 대비가 확실해지니까요.
네, 매슈스 박사의 자료를 보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결점이 없는 완벽한 결속의 공간으로 묘사되더라고요. 특히 창세기 이전 후반부에 남녀의 결합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텍스트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떠남과 연합이라는 표현을 단순한 결혼 서약이나 거래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언약의 언어로 해석하더라고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이해하는 게 사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고대 중동사회에서 언약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계약서상의 서명 같은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서명하고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조건부 거래가 아니라 헌신과 상호사랑 그리고 전적인 자기 내어줌을 의미하죠. 부모를 떠난다는 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버린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럼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거죠?
핵심은 충성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편된다는 데 있습니다.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모의 울타리는 개인의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안전망이었거든요.
아, 생존줄 같은 거군요.
네. 그런데 그 생존의 기반을 떠나서 이제는 배우자라는 새로운 타인에게 내 충성도를 1순위로 두겠다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이 배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비로소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설명을 들으니까 마치 스타트업 창업의 과정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타트업 비유요? 흥미로운데요?
네, 마치 기존의 아주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명예롭게 퇴사한 뒤에요. 완전히 새로운 회사의 공동 창업자로 나서는 상황인 거죠.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남아있지만 이제 나의 가장 강력한 충성도와 에너지는 현재 파트너, 즉 공동 창업자인 배우자에게 바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규칙과 세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야, 그 비유가 텍스트의 다음 장면이랑 정말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그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두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오거든요.
아,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상태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벌거벗음은 물리적으로 옷을 안 입었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죄가 개입하기 전 인간이 가졌던 완벽한 투명성 그리고 무죄함을 상징하는 고도의 심리적 묘사입니다.
심리적 묘사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의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가감없이 드러내더라도
절대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요.
맞아요. 내 약점이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절대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 지녔던 본질적인 평화입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상태네요. 하지만 그 투명성의 상태는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결국 잎사귀로 몸을 가려야 하는 수치심과 두려움의 상태로 추락하게 되니까요.
네, 비극의 시작이죠.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한 조화가 도대체 어떻게 깨져버렸는다? 창세기 3장이 시작되면서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새로운 참여자가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네, 메슈스 박사는 이 뱀으로 인해 촉발된 타락 사건을 그저 한 개인의 안타까운 실수 정도로 보지 않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영원히 갈라놓은 우주적 재난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거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들을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맞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각 세대마다 그 시대를 영원히 양분해버리는 트라우마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세대에게는 진주만 공습과 제2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미국의 어떤 세대에게는 존 F. 케넥이나 마틴 루터킹의 암살이 그랬습니다.
조금 더 현대로 오면 9.11 테러나 우리가 최근 겪은 글로벌 팬데믹도 그런 사건이죠.
네, 맞아요. 이런 거대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가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세상은 사건 이전과 사건 이후로 영원히 나뉘어버립니다.
메슈스 박사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분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쪼개놓은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세대적 트라우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런데 이 우주적 재난을 촉발한 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뱀은 신과 대적하는 동등한 라이벌이 아니라고 선을 딱 긋거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 하나일 뿐이라고 텍스트에 나오죠.
여기서 저는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뱀도 피조물 중 하나라면
굳이 사탄으로 볼 필요가 있냐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인간 내면에 숨겨진 욕망이나 추상적인 악의 개념을 문학적으로 비유한 장치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사실 수많은 학자와 독자들이 그 지점에서 뱀을 신화적 상징이나 내적 갈등의 알레고리로 해석하려고 시도해 왔어요. 그런데 메슈어스 박사는 텍스트 내의 단어와 후속 성경의 해석을 근거로 이게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 짚어냅니다.
오, 텍스트적 근거가 있나요?
네,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는 심판을 보면 뱀의 평생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아, 평생이요. 수명을 뜻하는 건가요?
맞아요. 추상적인 상징이나 아이디어에는 수명이라는 개념을 안 부여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뱀 역시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구체적 실체로 다뤄지고 있다는 뜻이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두 번째 근거는요?
두 번째는 신약성경과의 교차검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 창세기의 뱀을 명확하게 사탄으로 지목하고 해석하거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죠.
아, 텍스트 자체가 이미 뱀을 구체적인 악의 실체로 규정하고 있고 후대의 성서 저자들도 그걸 확증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딱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이 악이라는 존재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약간 하나님이 악마를 창조했다는 듯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가 다루는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메슈스 박사는 이 지점에서 성경의 독특한 침묵을 지적해요.
침묵이요? 설명을 안 한다는 건가요?
네. 뱀이 타락에 치명적으로 개입하는 건 맞지만 성경은 이 악이 우주에서 어떻게 기원했는지 그 논리적인 족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죠.
좀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텍스트가 확고하게 지키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주권자이시지만 결코 악을 직접 발명하거나 악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창시자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악의 기원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은 텍스트의 의도와 완전히 어긋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내리시지만요.
알겠습니다. 악의 기원은 신비로 남겨두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훼손하지 않는다. 자, 그럼 구체적인 악의 실체가 동산에 존재했다는 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가장 궁금해할 대목, 즉 어떻게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방법론이죠.
도대체 이 피조물에 불과한 악이 어떤 정교한 방식으로 인간을 속여서 그 엄청난 재난을 일으켰는가? 자료가 해부하는 이 속임수의 방법론을 읽다 보면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치밀하죠.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되게 관대하고 풍요로웠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자유가 기본값이었습니다.
네, 사실상 거의 모든 걸 다 허용한 거죠.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던진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 뱀의 그 질문이 텍스트상에서 가장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적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주셨고 단 하나의 안전한 경계선, 즉 선악과만 금지하셨거든요.
모든 게 허용을 향해 있었죠.
그런데 뱀은 교묘하게 모든이라는 단어와 부정문을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버립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창조주를
순식간에 인색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네요.
맞아요.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고 무언가를 째째하게 빼앗으려는 이기적인 통제자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버린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뱀의 화수 우리 일상에서 너무 익숙해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직장 생활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오, 직장에서요? 네, 정말 관대하고 합리적인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상사가 팀원들한테 어떤 휴가든 자유롭게 다 쓰세요. 다만 분기별 핵심 프로젝트 발표 전날 하루만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합시다. 이렇게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줬어요.
되게 좋은 상사네요.
그쵸. 그런데 사무실에 꼭 있는 그 독성 가득한 동료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야, 방금 상사 이야기 들었어? 결국 너희들 휴가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소리잖아. 완전 숨 막히지 않아?
와, 진짜 똑같네요.
뱀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뉘언스를 비틀어서 기존에 굳건했던 신뢰관계에 의심이라는 맹독성 물방울을 툭 떨어뜨린 거죠.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일상의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프레임 전환을 통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속임수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정말 소름 돋네요.
그런데 이 치명적인 속임수에 대응하는 여자의 반응을 두고 매슈스 박사는 기존 해석을 뒤집는 되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 그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여자가 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원래 하나님 명령에는 없었던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하잖아요. 과거 수많은 강해자들은 이 부분을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했거나 가볍게 여겨서 실수한 대목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해왔거든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여자가 괜히 말을 보태서 틈을 보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슈스 박사의 해석은 정반대더라고요.
네. 매슈스 박사는 고대 독자들의 문화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다시 읽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여자의 추가적인 말은 결코 경솔한 과장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부적절한 것을 철저히 멀리하려는 아주 훌륭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다는 겁니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유혹에 아예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건강한 경계선 긋기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와, 여자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여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언약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통찰이 텍스트를 완전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진짜 새롭죠?
그런데 이 긴장감 넘치는 대화에서 진짜 기괴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남자의 태도예요. 이 모든 프레임 왜곡이 오가는 동안 남자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텍스트를 보면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와 바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에 어떠한 제지도 안 했고 열매를 건넬 때 주저함도 없이 덥석 받아먹어요.
그 침묵이 지니는 의미가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뱀의 교묘한 화술에 속아 넘어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맥락을 보면 남자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했고 자신의 뚜렷한 자유의지로 열매를 먹었다고 묘사되거든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언약관계에 대한 명백하고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아내를 보호해야 할 상호 헌신의 책임을 결정적인 순간에 차갑게 방기해버린 거죠.
이야, 그 의도적인 반역의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창조사계 전체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버렸잖아요. 본래 에덴 동산 질서가 하나님 남자, 여자, 뱀을 포함한 동물로 이어지는 생태계였는데
그 사슬이 완벽하게 역전되죠.
네, 동물에 불과한 뱀이 여자를 꿰고 여자가 주도해서 남자에게 열매를 주고 최종적으로 남자가 창조주를 거역하는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질서가 붕괴되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에 들어가십니다. 매슈스 박사의 분석에서 돋보이는 건 이 심판이 맹목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의 심판이었나요?
각 존재의 특성과 죄의 본질에 아주 정교하게 맞춰진 맞춤형 심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락을 주도했던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는 극도의 굴욕적인 상태로 전락하죠.
지혜의 정점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네요?
네.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은 관계의 영역을 타격합니다. 해산의 뼈저린 고통을 겪고 동등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지배를 받는 권력관계로 왜곡되죠.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탄생시키는 축복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도 남자의 기원이랑 아주 깊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니까요.
네, 평생 땀을 흘리며 거친 흙을 일궈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유란한 피조물이란 한계를 자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 읽으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도통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단순히 죗값을 치르는 가혹한 형벌, 나 하나님의 저주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가장 가혹해 보이죠. 하지만 메슈스 박사는 이 추방 사건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짚어냅니다.
그게 어떤 본심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이 그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 그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와, 영원히 고착화되는 걸 막으려고요?
맞아요. 신뢰가 단절되고 수치심으로 가득 찬 망가진 상태가 영원해지는 걸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자비로운 개입이었던 거죠.
이 통찰은 정말 엄청납니다.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그냥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네, 추방이 사실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텍스트를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수천 년 전 중동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가 오늘날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메슈스 박사는 로마서 5장의 시각을 빌려와서 이걸 연결하더라고요.
네, 원죄와 공동체적 연대, 즉 집단적 대표성의 원리라는 개념이죠. 우선 원죄의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건 아담이 지은 최초의 단발성 범죄 하나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냥 첫 번째 죄가 아니군요.
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서 스스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죄인으로 상태가 변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요?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끔찍하게 여겨지던 친족 살해잖아요. 동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는 건 죄의 파괴적 본성이 유전되고 전염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억울함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 관점에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신가요?
아니, 얼굴도 본 적 없는 조상 아담 한 명이 사고를 친 건데 왜 수천 년 뒤에 태어난 우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냐는 거죠. 우린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고대의 연좌제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 개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겐 당연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쓰인 고대 중동의 세계관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대인들에게 개인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에 연결된 가지 같았거든요.
아, 연결된 공동체로 봤다는 거군요.
네, 부족의 족장이나 국가의 왕은 공동체 전체를 채워하는 대표자였습니다. 두 국가가 전쟁할 때 왕이 항복하면 백성 개개인이 동의 안 했어도 국가 전체가 항복한 게 되는 이치죠.
인류라는 종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덩어리로 인식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대표성 원리를 끌어와서 설명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인류 전체에 사망과 단절이 들어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억울한데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불편해 보이는 고대의 원리가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역전의 메커니즘이 된다고 선언하거든요.
아, 병을 줬던 바로 그 메커니즘이 약을 주는 메커니즘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약 철저한 개인주의 세계였다면 우리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각자 스스로 완벽하게 살아서 자기를 구원해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에 직면했을 겁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네, 하지만 아담 한 사람이 사망을 가져온 그 동일한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됩니다. 타락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대표자 안에 편입됨으로써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와, 자료를 뜯어볼수록 진짜 압도적인 통찰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본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그냥 과일 훔쳐먹은 절도 사건이 아니었네요.
절대 아니죠. 권위와 신뢰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독성 가득한 속임수가 어떻게 우리 프레임을 박살내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결함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정교한 기록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텍스트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서늘한 거울이 되어준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 무게, 쉽게 무너지는 관계의 취약성, 그리고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창조주의 섭리까지. 이건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현실이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수많은 통찰들 중에서 방송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제 머릿속을 맴도는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장면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대목이요. 타락하고 병들 인간이 영원히 사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망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으셨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한 자비의 개입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 놀라운 지점에서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당장 치유하거나 끊어내야 할 망가진 상태나 독이 든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그 부서진 상태 그대로 생명을 연장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진 않은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친 화염검과 장애물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파멸해서 살려내려는 가장 자비로운 신호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와, 깊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놀랍고 깊이 있는 자료 덕분에 오늘도 저희의 세계관이 한층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자극할 새로운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